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 두 번째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한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몇 주째 로마서 1장 7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의 정체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며 관심도 없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질 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를 감지하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는 참 드물다라는 생각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문득 떠오른 책이 작년 이맘때쯤 읽었던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이었어요. 그 처연하고 이기적이며 무신론자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평생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설파하고 간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존재 가치를 챙겨야 하는 존재이고 자기 존재 가치를 챙길 수 있는 존재이며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걸 인격성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존재의 가치 챙기기에 기투를 하면서 사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이 그 책에서의 사르트르의 주장의 논지죠. 기투라는 건 인간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자발적인 감정적 반응 등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기투, 내가 나를 던지는 거죠. 원래 기독교 문명 하에서의 인간들의 현실 인식은 기독교 문명 하나님 아래서의 인간들의 현실 인식은 P2성이죠. P2. P-A 할 때 너, 나잖아요. 그러니까 P2성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던져지고 끌려간다는 게 P2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경륜이 된다라는 그러한 현실 인식이 P2예요. 그걸 굳이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작정, 예정, 섭리, 경륜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휴머니즘의 전도사를 자처한 사르트르에게는 그러한 P2의 인간 현실 인식이 마뜩치 않았던 거예요. 원래 실존주의는 기독교에 대항하여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휴머니즘적 실존주의는 당시 허무주의로 흘러가던 자연주의에 대한 반발 혹은 강화로 나타난 거였어요. 자연주의라는 건 초월적인 존재나 초월적인 영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하나님 나라 사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모든 것은 물질에서 시작해서 물질에서 끝난다. 초월적인 존재나 초월적인 영역은 없다. 여기가 끝이다.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물질인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되면 바로 그냥 소멸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소멸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따라서 자연주의자들에게 최선은 이 세상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여기서 성공을 쟁취해내야 돼요. 여기가 다거든요. 그들은 모든 것이 물질이므로 반드시 원인이라는 것에 의해 결과가 맺어진다라고 믿고 있어요. 결과라는 열매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영역의 간섭이 작용할 수 있다는 그 여지를 완전히 배제해버리죠. 공식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영역이나 존재는 없으니까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원인이 주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난다라는 게 자연주의의 모토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주의 속에서의 인간은 어떤 법칙 아래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허무적인 존재예요. 허무한 존재. 그렇게 자연주의자들에게는 물질 세계인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며 역시 물질인 인간들이 합의하고 결정해 놓은 이 물질 세계 속에서의 그 성공을 위해서는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성공하는 방법 그걸 잘 따르고 사용해야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많으면 무조건 저 사람 잘 산다 그러죠. 돈 많은 게 왜 잘 사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그냥 잘 산다 그래버린다고요. 어떤 공식 아래에서 우리는 그 공식에 의해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죠. 가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너 그런 식으로 살아서 어떻게 밥 먹고 살 거야? 너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못 산다. 그런 식, 그런 공식, 그게 도대체 누가 언제 만들어 놓은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공식 아래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공식에 장악되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공식을 따라 열심히 살면 반드시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인간들은 그러한 자연주의의 울타리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열심히 물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삶. 인간의 삶이 아니라 자연주의 하에서 그냥 물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실존주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대동소이한 사상이에요. 보편적인 평가는 실존주의는 자연주의에 반발하여 태동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역사와 인생의 실체를 알고 인본주의의 실체를 알면 그냥 인간들이 내어놓는 건 일관성 있게 인간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반발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실존주의는 자연주의자들처럼 인간을 그렇게 법칙 속에 수동적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면 쉽게 허무주의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러한 관념이나 사유의 공식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것이 있음을 간파한 이들의 실제로 그렇잖아요. 원인에다가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그런 실존적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간파한 이들의 좀 더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낙관적으로 진일보한 어떤 사상이 실존주의인 거죠. 휴머니즘의 강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인과의 법칙 속에 갇혀있는 화석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격성을 발휘하여 결단과 선택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도출될 결과의 원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공식에 의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 원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기투라고 하는 거죠. 나를 던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실존주의는 자연주의와 마찬가지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물론 유실론적 실존주의 학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오히려 인간의 존재 가치 챙기기에 더욱더 혈안이 된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보편적 인간들의 관념과 사유를 장악하는 거죠. 실존주의가. 그러니까 러프하게 말하면 실존주의는 자연주의의 울타리 속에서 혹 인간 존재 가치의 허무함에 빠져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어떤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는 자연주의에 반발을 한 게 아니라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강화를 한 사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 신을 부정하고 싶어 하고요. 이 물질 세계를 가치 있게 상정하려 해요. 인간이 신을 부정한다라는 건 뒤집어 보면 자신의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들키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마귀적 추구가 아주 잘 그려져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 13장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66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적혀 있는 장이에요. 거기에는 악의 원흉으로 불리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연극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닌데 굳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연극을 해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연극을 하는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경배를 유도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등의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경배를 유도해요.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곡되게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 그 속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가 함부로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야. 딴 거 생각할 거 없어. 이게 하나님이야.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입만 열면 열변을 토하는데 도대체 왜 그분이 자기를 위해 죽어야 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도 되고 안 죽었다 안 살아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도와주면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속여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 동원되는 기적과 이사들, 은잇발을 금잇발로 바꿔주고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병이 낫고 이런 거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이 어디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달마사에 갈까요? 이슬람 사원으로 갈까요? 왜 그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흉내를 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마귀는 어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교회로 들어오죠. 마귀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흉내를 굳이 내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요. 진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진짜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는 거죠. 가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간의 신됨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니들은 하나님처럼 됐어. 니들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부려먹어도 돼. 아무 때나 자해해. 열흘, 20일 니들이 자해하잖아? 금식하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니들의 그 요구에 못 이겨서 당연히 니들 소원 들어주게 돼 있어. 야, 머리를 써, 머리를.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시켜버리는 거야. 인간아, 네가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신됨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이용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거죠.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저마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내 미래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걸 위해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신은 납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마귀는 신본주의의 천국을 인본주의의 지옥으로 바꾸어 버린 세력이에요. 마귀는 인간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도록 놔둬요. 출애굽 광야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 섬김이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짐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한다. 즉 경제활동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의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분이다라고 속이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받고 사는데 이 세상살이에 도움을 받고 사는데 그들만은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매매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관념과 사유를 장악해서 초월과 초월자를 부정하게 하며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근들을 자꾸 주는 거죠. 자신의 현실과 실존에만 집중을 하게 해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신이 되고자 열심히 기투의 삶을 살게 만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조작하고 세상에서는 진리를 조작해요. 이렇게 사는 게 왔다야 이렇게. 그렇게 하여 인간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지혜를 받은 자,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셀 수 있다라고 하죠. 지혜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니들은 셀 수 있어. 그들의 정체를 니들은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셀 수 있다라는 말은 멋지게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진리의 흉내를 내고 있는 짐승의 정체를 알아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역사와 인생의 목적을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5절 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얼마 동안? 42달 동안. 42달은 3년 반. 그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건 역사, 인생, 광야, 세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 이 역사 내내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려요. 마귀가 왕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회방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우리와 싸워서 이긴대요. 마귀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아, 그게 맞는 거구나. 전부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공식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구나.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오히려 성도들에게 충고를 한다니까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왜? 성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이 세상이 공식이라고 정해놓은 그 공식 속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우리를 충고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식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장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들만 짐승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런다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오랜 세월 계시다가 눈이 번쩍 띄어서 아니다, 해체되는 거고 부정되는 거고 부인되는 거고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짐승이 세워놓은 공식 속에서 더하기 빼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들은 그 공식 속에서 빠져나와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1 더하기 2는 3이다라는 공식 안에서만 그 사람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세상이 뭐라 그러겠어요? 바보. 그런데 그들만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서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건 곧 자본주의 속에서의 육적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본주의라고 말씀드리는 건 공산주의, 자본주의 등의 이런 이데올로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속에서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 이 인간들 전체, 그들이 사는 세상 전체가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매매를 못한다는 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죽거든요.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게 육적자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짐승의 표 못 받은 놈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들의 육적자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죽을 것이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마귀의 세상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이들을 가르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예요.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요게 짐승의 표 대척점에 있는 표예요. 계시록 13장과는 반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결정이 된 자들이에요. 에스겔서 9장으로 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는지가 나와요. 세상을 어떻게 올바로 바라보는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 이외에는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 표 있는 자만 놔두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돼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의 표 안 받은 자들은. 베리치비니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다 사기니까. 바코드니 베리치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산다고요? 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대장 뒤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빨리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짐승의 괴계를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긍정적 사고, 긍정적 행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겁니다. 요놈이 마귀구나 하고 알아보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탄식한다니까요. 어떻게 예배당에서 마귀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파되고 있는가 하고 탄식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지 팔아서 신장 팔아서 헌금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자로 마귀의 종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탄식하며 울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렇게 인간들에게 마귀의 표를 찍는 짐승의 수를 666이라고 하고 그 수가 짐승의 수라고 해놓고 곧 사람의 수래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을 지금 같은 라인에 두고 보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셀 수 있다는 거죠.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짐승들이 추구하는 짐승들의 욕망과 선악과 따먹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신처럼 신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의 보편적 욕망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짐승들이 추구하는 것과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추구하던 것이 인간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잖아요. 인간과 짐승의 마귀와 인간의 추구는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하나님처럼의 욕망,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인간 안에 마귀의 세력이 산다라는 증거가 나와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라는 말을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거기서 간하여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가 예수님이 폭풍을 꾸짖을 때 쓰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는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다윗 왕국 그 화려한 다윗 왕국 세상 속의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야지 왜 알지도 못하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운운하면서 죽겠다고 하냐 그럼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아온 그런 내 삶이 너무 가치 없이 버려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어버리는 거죠 이게 자연주의이며 실존주의이며 실용주의죠 그런 발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마지막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게 뭡니까?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남북전쟁이 지금 노예 해방을 논점으로 두고 발생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노예 제도가 있냐. 노예 다 풀어놓고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정부를 만들자. 그건 영원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대목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그게 마귀의 나라입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정부는 마귀가 세우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초월자와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건축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게티스버그 연설을 논평한 시카고 트리뷴지의 예언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아주 위대한 자원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정치. 이게 자연주의이고 실존주의이고 실용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for the God of the God, by the God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에 의하고 하나님의 것인 그 나라,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선 그 안에 속한 백성들이 부정되고 부인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서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나는 부인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담은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위하고 나에 의하고 나의 나라인 그 나라를 세우려고 에덴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걸 배우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노예를 해방하고 모든 이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고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행복한 나라구나라고 소망을 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위하고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나라를 구현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인지를 배우는 게 이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예들에게 그런 거예요. 종들아, 야, 이 세상에서 노예 제도가 웬 말이냐?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봉기하여 일어나라. 그래서 기득권층을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러지 않고 종들아, 주인을 예수님처럼 섬겨라. 겉만 번드르르하게 일하는 척하지 말고 주인을 예수님처럼 섬겨라 그랬어요. 지금보다 더 낮아져라 그런 거야. 종들한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소망으로 다가올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신 뒤에 그의 행사가 사람의 일이라고 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놓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단과 사람의 세속적 욕망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내 안에 마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마귀 있다. 잘 새겨들으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내 안에 마귀라는 존재가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못 들어와요 걔는요.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나라는 신의 욕망에만 집중하여 사는 마귀적 성향. 그걸 마쿨라 오염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향이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거시적으로 표현할 때 그냥 마귀라고 이야기하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내가 곧 마귀예요. 생각해보세요.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수에 하나 못 미치는 숫자죠. 5도 아니고 4도 아니에요. 444도 아니고 555도 아니에요. 666. 당시 고대 사람들은 창조의 수, 안식의 수 7과 삼위의 하나님의 수 3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777로 표기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신이 되기 위해 에덴에서 나와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신이 돼야 돼, 신이 돼야 돼, 이 땅에서 지상낙원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기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인간 욕망에 이 추악함과 집요함,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악마성, 이게 666이에요. 거기까지 치고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아주 지혜롭게 자신들의 신됨을 추구하냐면은 육까지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망, 이걸 3위 하나님의 숫자인 3을 써서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과 이 세상을 향한 인간들의 추구는 집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장과 가시와 담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육신 안에 갇혀서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힘을 얻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꺼내세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철장으로 부수면서 그들을 그 나라에서 꺼내세요. 아,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아 죽겠는데. 그리고 이 나라가 가치라고 상정해 놓은 것들이 너무 가치 있게 여겨져서 그걸 쌓고 모으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아주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걸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이 세상을 상징하는 마귀의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죠. 음녀 바벨론. 하나님이 거기서 come out 나와. 그러면 나와라. 하나님은 마귀가 조종하는 힘의 원리에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은 보신탕 집에 걸려있을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제가 염소탕 집에 갔더니 이 말이 걸려있더라고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염소탕 열심히 먹고 건강하자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이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게 목숨을 잃는 일이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라는 하나님의 일갈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는 절대 행복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서로가 주인공이 되려 하는 그 욕망들이 인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쏟아내서 그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뭘 또 바치고 받고 그래요.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이 마귀적 성향이 어디 있어요? 1차적으로 내 안에. 근데 그게 전부 멸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각자가 나라를 구축하고 있어요.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 나를 왕으로 삼아 나라를 건축하고 있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을 하나 모퉁이 돌로 쓰라고 내려줬더니 이 세상 나라, 나라는 나라를 건축하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거예요. 그 돌을.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돌을 모퉁이 돌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고 이걸 허무시고 이들을 그 돌을 버린 자들을 반짝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척 앉히시는 거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왕노릇을 하신대요. 누구를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겠죠. 이 땅에서.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서 불가불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must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왕노릇 하시리라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42달 이 역사 내내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봤지만 그 기간 동안에 또 마귀가 이긴다 그래요. 우리는 지고 근데 예수님은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대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이 참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죠?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을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성취해 내셔야 할 게 뭐라 그랬죠? 선악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이 자신들의 꿈과 비전과 계획과 지혜와 힘을 바탕으로 건축하는 세상 나라의 헛됨과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간섭을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겠어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고립시키고 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정을 띄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예요. 왕노릇입니다. 거기에서 빼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고 계실 때 마귀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 7절로 가보자고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42달 동안 짐승이 마귀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란 뜻이에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마귀를 제어할 힘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간섭하시는 성도의 인생은 마귀에게 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마귀가 성도의 천국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으로 성도를 눌러 이기게 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단한 명예와 재산과 부를 성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게 안 하고,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지는 것 같은데 그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휼케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 해몽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튼실한 암소 7마리가 나오고 아주 삐쩍 마른 비루한 암소 7마리가 나와요. 그런데 비루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튼실한 그 암소를 먹어버리죠. 그 조금 있다가 아주 풍성하고 튼실한 이삭이 7단이 나오고 아주 마르고 파리한 그러한 이삭이 7단이 나오는데, 이 마르고 파리한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또 먹어버려요. 그건 단순히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흉년을 대비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가뭄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연약하고 비루한 모습으로 온 이 세상의 예수, 요셉이 지금 메시아를 모형하는 사람 아니에요. 형들에 의해 팔렸는데 흠없고 죄없는 자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가뭄으로 죽어야 할 형들, 가족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모형하고 있던 그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와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으로 와서 세상의 힘에 맞아 죽어야, 그런데 그게 진짜로 하늘의 풍요, 하늘의 힘을 가진 예수가 이 세상에 힘과 풍요를 가진, 그러나 실제로는 마귀 새끼에 불과한 그들에게 먹히는 방법으로 그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에게 우리가 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지는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승리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비워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체화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때때로 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무장해제를 시켜서 세상 속에서 부정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적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고 말 거야. 아주 정냄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서 인간들과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세상은 절대 행복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반드시 깨닫게 하고, 내가 만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된 그 나라 네가 반드시 소망하게 만들 거야.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의 존재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시켜서 성도를 이기게 하시고 포로로 잡아가게도 하시고 칼로 죽여버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9절과 10절이 개혁성경에는 좀 이상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누가 사로잡혀갈 거고 누가 칼에 죽게 되는지가 좀 모호한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사로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계시록 13장 9절 보세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죽을 거고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사로잡혀가고 누가 포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가요. 성도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과 칼에 맞아 죽는 것, 그거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속에 들어있는 성도의 세상 속 현실이래요. 10절에 그 사로잡다라는 단어는 포로로 삼다, 포로 삼아 꽁꽁 묶어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로잡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도를 항상 환란에서 나오는 자, 환란에서 나오는 자는 이제 묵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성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역사 속에서 나오겠죠, 성도가. 인생 속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서 나온다를 환란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역사와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벨론 성길에서 죽는 자, 순교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도의 현실을 예수님의 포로가 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는 그렇게 예수님의 포로가 된 자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역설의 인사를 해요. 빌레몬서 1장 1절로 가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인사의 말씀을 하는데 그 배경이 참으로 인상 깊죠.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쓴 거니까. 근데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포로라고 불러요. 개역성경에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데스미오스 크리스토 예수예요. Prisoner of Jesus Christ. Prisoner for Jesus Christ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포로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포로라니까요. 그 말은요. 예수님과 내가 싸웠는데 예수님이 이겨서 나를 포로로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많이 다르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하기 싫은데 그래도 포로가 됐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포로가 되었다. 그 현실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싸워서 이겨서 내가 예수님의 포로가 된 그 현실이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게 진짜 은혜이며 복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로.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이해를 하고 감옥에서 나오면서 박수를 치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오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당신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쓰셨더니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지배하시면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나의 삶에 간섭을 하시니까 드디어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포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가 이기는 거고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엄청난 현실 속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감옥에서 나가면서 찬송한 거예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맞아서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안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겨야지 내가 나를 자해를 해서라도 뭐 20일 30일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기필코 이루어내는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이겨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진짜 은혜구나를 아니까 그 속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도 그때 당시에 감옥은 진짜 무서운 감옥은 만조 때는 이렇게 발을 들고 서 있어야 됐다 그랬죠. 물이 여기까지 찼다 그래요. 힘들어서 발 내리면 죽는 거예요. 간주 때는 그 칠복한 데서 또 자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거기서 평강이 있냐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초월자와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알게 되니까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전부 핍박 속에 있었잖아요. 봐, 나도 그 속에 있단다. 근데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 너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도 나중에 가보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게 너희들을 예수 안에서 절대 못 끊는다 그러죠. 그들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오히려 고립되어지고 지는 모습으로 사는 게 잘 가는 거라는 것을 안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사 속에서의 포로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가야 돼요. 구속사 속에서의 포로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항상 주변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들어서 쓰셨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미디안, 블레셋, 메소포타미아, 모압, 암몬, 아람, 로마 등등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리셨어요. 한 군데 한번 보고 갈까요? 사사기 2장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이렇게 구속사 속에서의 포로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매번 한 게 뭐죠?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토하게 만들기 위해서 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짖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사람 살 때 못 되니까 하나님 제발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이 부르짖음 드러내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포로로 보내버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나라의 그 추악함과 헛됨과 고생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는 데에 소용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의 심판으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보내버린 사람 중에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 에덴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언약적 심판의 저주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포로로 와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유배 간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포로 귀환 행렬에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포로 생활이 처절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감지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하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것으로 감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간 거예요. 오죽하면 거기서 돌아온 사람만 성경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가 더 좋아. 부추, 팥, 마늘, 고기 여기 다 있어.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거기 가면 죽도록 노동해서 성전 지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게 성전 짓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 거기 안 갈래. 여기서 살래. 안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들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기가 그 불신자들처럼 부추와 마늘과 파, 고기가 가득한 풍요로운 곳으로 여겨지면 안 돼요. 그렇게 감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입하여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Come out! 나와! 그러는 거예요. 나와! 오직 그렇게 남겨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이외의 나라에서의 그 포로 생활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렇다면 그들의 포로 생활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처럼 처참해야 옳아요.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건강은 항우장사가 부럽지 않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외모에 인기와 명성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그 이가 이 생활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좀 빼주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이들은 날 좀 건져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자자손손 그 나라에서 살게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성도가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시편 73편 2절 보세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나는 성도예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은 만사 형통이에요.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게 하나님이 포로 생활의 비참함을 깨달으라고 보냈더니 여기가 너무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많은 업적도 쌓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육을 입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시편 기자가 먼저 해준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나면은 뭔가 더 잘 될 줄 알았더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 이건 어떻게 된 게 더 질이 멸렬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 들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나의 삶이 왜 이래요? 왜 눈에 보이는 유익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죠. 반면에 성도의 포로 생활은 어떤지 보세요. 왜 그런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지.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성도답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뭐냔 말이야 이게. 포로잖아요. 포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진짜 포로의 삶을 처절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도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의 왕 예수님께서 그를 포로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 마귀의 나라에서 절대로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꽉 가두셔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새끼, 내 마누라가 있는 그곳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포로됨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라는 도피성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그런 도피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밖과 차단해버리는 도피성이라니까요. 그게 예수의 통치, 대제사장이 통치하는 도피성이란 말입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죽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계신 한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절대로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감옥에 포로로 갇혀있던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포로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은혜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강해. 너희들에게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빌어준 거예요. 감옥에서. 그 포로됨의 현실, 성도의 포로됨의 현실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띠띠우다라고 번역된 조세이라는 단어는 꽁꽁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꽁꽁 묶어서 끌고 가다.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서 끌고 가다. 잠깐만 놔두면은 미친년 널뛰듯이 여기저기 막 뛰니까 꽁꽁 묶어서. 널뛰기라는 건 여기서 한번 뛰면 여기서 한번 뛰고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미친년은 막 뛰니까 이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꽁꽁 묶어서 끌고 가요. 그 말이에요. 조세이라는 단어가.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질질 끌려서 어디로 가요? 나라는 존재의 그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던 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거야. 꽁꽁 묶여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걸 우리가 실제화하여 현실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옮겨지게 되는가. 나는 여기가 좋아 죽겠는데 꽁꽁 묶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가고 계셔. 이게 여러분의 현실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면 여기서 내가 절망할 필요 없지 하고 평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편 68편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수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도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시는 모습을 사로잡은 자를 끌고 라고 묘사를 하죠. 그걸 직역을 하면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예요.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심판을 받고 마귀의 나라로 잡혀온 포로들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어둠의 나라의 실체를 올바로 자각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어서 저를 좀 여기서 빼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을 토해내게 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마귀 나라의 삶의 방식과 원리와 자원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게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서 마귀와 한편으로 살고 싶어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로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진짜 전쟁 포로처럼 살게 되는 거고 왜? 이 땅이 진짜 포로로 잡혀온 그런 포로 수용소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진짜 포로처럼 살게 되는 거고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자들로 끝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괜찮네 뭐 이러면서 이 다윗의 시편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인용을 하죠. 에베소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 똑같은 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가 이게 헬라어지만 포로로 사로잡고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포로로 사로잡고 올라가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처절한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마귀가 이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고 이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긴다라는 것은 너희들을 끝까지 이기게 할 거라는 뜻은 이 세상에서 망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666이라는 이 가짜 하나님, 이 마귀들이 조작해놓은 가짜 하나님에게 속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포로의 현실을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세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미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개선 행진을 하는 승전국의 왕 맨 뒤에서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왕의 승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적국의 포로가 미말이에요. 그걸 맨 마지막에 뒀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왕이 이겼구나 이겼구나 하고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그거 미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개선 행렬의 포로로 삼으셔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놈과 싸워서 이겼다. 구원했다. 그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타나냐면 개선 행진에 하나님이 개선 행진하고 가시고 우리는 뒤에서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기셨네요. 포로된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교회들에게 성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알았던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패시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치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분처럼 패더라. 그게 포로예요. 미만에 둔 거예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이 인생 속에서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 마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게 취급한 게 아니라 우리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리 안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를 마치 죽이려고 작정하신 분처럼 두들겨 패시더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서. 왜? 여기다 정주지 말라고. 한눈 팔면 또 때려. 이쪽 한눈 팔면 또 때려. 겨우 그냥 어떤 길을 따라서 올라오면 또 밀어. 왜? 길은 예수라는 길밖에 없는데 자꾸 우리가 엉뚱한 길 찾아 올라오니까 또 밀어. 밀어야 돼요. 그래야 결국 예수라는 길, 그 길 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예수라는 길을 선택할 존재가 못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기는 건 뭐예요? 예수가 나를 이기는 게 우리가 이기는 거라 그랬죠? 그건 마귀의 힘에 의해 내가 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드리암뷰예요. 드리암뷰오. 그 단어는 왕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의 위대함을 자꾸 부추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 속에 있는 이들이 성경을 자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왕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다라는 요 단어를 우리가 마치 이기는 것처럼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오역입니다. 왕의 개선 행진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가 조금 아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은 개선해서 가시고 우리는 포로로 개선 행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리암뷰오라는 단어는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바로 뒤에 단어가 냄새라는 단어가 나와요. 향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냄새는 개선행진에 피웠던 향냄새를 가리키는 거예요. 왕이 적국과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해서 개선행진을 할 때 그렇게 포로들을 그리고 전리품들을 질질질질 끌고 오면서 그 왕의 그 승리를 과시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향을 막 태워요. 태워서 그 냄새로 왕의 승리를 또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겼네요, 이겼네요. 그래서 냄새, 개선 행진이라는 요 단어에 냄새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냄새, 우리가 바로 그 냄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왕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축하하고 드러내는 자지 우리가 이긴 자로 그 행렬에 참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 향 냄새는 왕이 기뻐하는 냄새죠. 승리한 왕이 기뻐하는 냄새일 거 아니에요. 야, 내 실감이 나는구나. 이들이 이렇게 향냄새까지 피우는 걸 보니까 내가 이긴 게 맞구나. 왕이 기뻐하는 냄새죠. 그 냄새가 바로 제사 때 제물이 타는 냄새예요. 흠향, 향기로운 제물 이런 단어들이 바로 왕이, 승리하신 왕이 기뻐하시는 냄새, 연기, 향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제물이 1차적으로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항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흠양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항복하는 자로 이렇게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죠. 그 제사라는 단어가 제물이라는 단어예요. 그 제물이라는 단어, 그건 우리를 태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태운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탄다라는 건 제물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인되고 부정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향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란 말입니다. 그런 냄새로 향기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개선 행렬 그 승전 행렬에 참여한다는 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승리가 흥하는 예수님의 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의 포로지 예수를 위한 포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견디게 하실 거고 이기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냄새가 또 나오고 있죠. 향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 행진의 미말에 서서 승리하신 왕의 영광을 돋보이도록 부름을 받은 하늘의 제물들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는 비참한 포로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랬어요. 그걸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데니 꼴 좋다. 그래 예수 믿은 결과가 고작 그거냐? 어떻게 예수 믿고 이혼하고 예수 믿고 망하고 예수 믿고 자식 새끼가 더 잘 안 되니? 나 봐 닮아서 다니거든? 나 너보다 100배 더 잘 산다? 이게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이 세상 현실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그러한 포로된 삶이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 인생이라는 건 저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여기서 come out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나가야 돼. 그게 생명의 향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도대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냔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꽁꽁 묶여서 하나님 나라로 끌려가요. 근데 그 나라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나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 가야 돼요. 왜? 그 나라가 진짜 행복한 나라고 풍요한 나라고 안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실제로 이 이성과 인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이 마귀의 나라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처절한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저 끝에 보이는 작은 하얀 빛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빛이 있는 곳에 당도하면 이 어둠은 다 사라지고 이제 빛만 있는 나라가 열릴 거야 하면서 소망으로 그 빛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보고 네 눈에는 비둘기가 있다. 그래요. 너는 비둘기 눈이다 그러거든요. 비둘기는 한 곳만 봐요. 하나만 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칭찬하는 거야. 네 눈에는 비둘기가 있구나. 비둘기 눈이구나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만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과 환경, 상황 자꾸 바라보시면 절망만 된다고요. 그냥 예수 바라보면서 그냥 살아있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역사와 인생의 목적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병 안 걸리고. 지난주에 제가 도피성에 관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피성이라면서 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참상을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비참하더구만요.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예수님의 포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데 왜 나는 이렇게 편하지? 오히려 나를 돌아봐야지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고생을 하나?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 그 길이 맞는 건데 우리는 요리조리 꿰부리면서 이렇게 이민까지 와서 풍요만을 쫓아다녀서 이렇게 편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들이 올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바로 그런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편안합니까? 여러분, 소련이 진짜 그 자리에서 풀어줬더니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져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게, 그게 미만에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 하나님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승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자고요? 여러분이 너무 편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나라 아니에요. 결론으로 로마서 11장 한번 읽고 마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For the God, by the God,